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나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저주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신명기 27장과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과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과 저주는 3500년 전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문서 쌍방 간의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마지막에는 축복과 저주, 내가 이 계약을 지킬 때 받는 축복, 그리고 지키지 못할 때 받는 저주를 기록해 놓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조건과 절차를 설정하고 계약이 지켜질 때 보상을 받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쌍방에서 동의하고 도장을 찍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이 잘 지켜지는 관계는 반드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죠. 그 신뢰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관계가 발전합니다. 계약이 잘 지켜질수록 서로 간의 신뢰가 두터워지는 것처럼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지켜지고 그래서 신뢰관계와 믿음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할 때 서로 서약하고 언약을 맺는 것처럼 서로를 지켜주고 관계를 오랫동안 발전시키는데 언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신들은 대부분 예측이 안 되고 인간들에게 마음대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방신을 따르는 제사장이나 백성들은 그때그때마다 그의 그 신의 관심을 끌고 그 신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신이 음행을 원하는 것 같으면 음행을 극대화하고 피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식의 피와 목숨도 바칠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변덕스러운 신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라. 너의 자식을 바친다고 해서 너가 어떤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몰렉이라는 신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우상 숭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그리고 어떤 신을 믿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이방신들은 인간이 어느 정도로 정성을 다해야 하는지 가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약속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그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이죠. 다른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은 수시로 말이 바뀌고 계속 그 기분을 맞춰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신다. 고대 세계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은 없는 거예요. 고대 신들 대부분은 자신이 뱉은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최고인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었다.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어. 그게 보통 고대 신들의 자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약속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성경학자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두고 자비로운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고나 예고 없이 수시로 마음대로 저주를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고대 세계의 다른 신들과 비교하자면 엄청난 자비이자 은혜이죠. 이방 신들은 그런 혼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맞추어주도록 강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매우 중요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두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그렇게 변함없이 천대까지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언약의 하나님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친절하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8절에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 좋은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와 같은 저주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사실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원칙이 있고 이런 원칙에 대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원칙을 주시면서 진실하게 내가 지키겠다고 이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만 하면 저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덕스럽고 원칙 없이 자의적인 이방신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큰 차이점이죠. 그런 의미에서 경고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시입니다. 애초부터 인간 위에 군림하고 인간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신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피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맞추도록 끌고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통해 미리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십계명의 그 말씀들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거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 그보다는 하지 말라. 그건 은혜이죠. 이방의 다른 신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말이 바뀝니다. 이번에 이전에는 그랬다고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은 또 이방신들을 믿는 이방 민족은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선택할 자유를 주신다는 것도 엄청난 자비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줄 테니까 우리 약속을 세우자.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건 너의 선택에 달려있어.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존중해 줄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죠. 사실 저주를 받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죠. 강제로 실행되는 어떤 프로그램, 로봇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방금 59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재앙은 크고 오래고 그 질병도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결코 가볍지 않고 굉장히 오래되고 순간적으로 짧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만큼 조심해라는 말이죠. 60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그 질병을 너희가 받을 수 있다고 이처럼 이 저주에 담긴 재앙과 질병이 결코 짧거나 가볍지 않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너희가 이런 일을 피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주를 피하게 하고자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그 교육적인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난리를 치고 때를 쓰면 마음을 바꾸는 그런 이방신들처럼 가볍지 않으시고 진중한 분이시죠. 이방신들은 막 그래서 우리 구약의 이사야서나 그런데 보면 막 자해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음을 바꿀 것 같은 그런 신들은 이방신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진중하신 분이시고 가볍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6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지금 약속대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말씀이 지금 봐라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지만 6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아무리 과거에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심하거나 교만할 틈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늘에 별같이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언제든지 얼마 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아무리 깊이 뿌리 내려도 뽑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교만해지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죠.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지위, 숫자를 믿고 방심하는 사람은 또한 쉽게 나태해집니다. 그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동이 가벼워지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고 배우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겸손해지며 배우고 성장해 나가길 원하십니다. 불행한 인생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복된 인생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저주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 길고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행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고 변화되고 성숙해 나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특별히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 같이 6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5절입니다. 시작.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에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계속해서 67절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음성이 일어난다면 아침이 되었는데 저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 힘들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6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떨게 만들고 또 우리의 정신을 산란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며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민감하게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돌아오라는 신호이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산란할 때 내 마음에 자꾸만 빨리 저녁이 오고 빨리 다음이 오고 이 현실을 현재를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68절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애굽의 종이었을 때처럼 죄의 종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고 할 만큼 우리는 더욱 비참해 이전보다 이전의 그 죄인의 삶보다 더욱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전에 죄악된 삶으로 애굽과 같이 죄에 매인 인생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이 또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저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행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